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짧은 구절인데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설교 제목은 손 대접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실제 삶의 경영자, 주인 누구신가? 내 삶은 지금 누가 운전하는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로마서 12장 13절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이 로마서 12장 13절 또한 그 말씀이 주어진 정황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서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시대적인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무언가를 초월한 영적 진리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단순해요. 어떤 부분은 다소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필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과는 다수 뭐랄까요? 이질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직역하면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란 말이죠. 거룩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동참하며 나그네의 친구가 되길 추구하라 이런 뜻이고, 공동 번역에는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첫 번째는 다른 성도의 궁핍에 눈 감지 말라.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아니 나는 스마트폰을 못 사요. 아니요, 그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스마트폰은 사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에.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두 번째는 나그네의 친구가 되기를 추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 대접이라는 필록세니아는 친구라는 필로스와 이국인 또는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진 카세노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친구 플러스 나그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손 대접이란 말은 나그네의 친구가 됨 그런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고 호텔, 여관, 에어비앤비 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렇게 숙박시설도 없고 식당도 없던 시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이웃사랑과 아주 직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문자적으로 매이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흐르는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어떤 진리, 원칙,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겠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그렇게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1500년 정도 흘렀을 때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는 핍박받는 신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가 그곳에 누군가로부터 숙소와 음식을 제공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면서 숙소를 제공한 그 사람, 그 집에 계시면서 식사를 드시고 누우시며 쉬신다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손대접을 신성한 형태의 손대접이라 했습니다. A sacred form of hospitalit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의 자격 요건으로 손대접을 언급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 잠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난 주일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후임 목사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청빙이 이루어지기까지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설교 지원을 나갔던 것이죠. 목회자를 청빙할 때 여러 가지 면을 살피겠죠. 도덕적으로 책망이 없는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떤 사역 경험이 있는지, 설교와 가르침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데 생뚱맞게 보이는 한 가지 자격 요건을 더 제시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에 해당되는 감독으로 세울 때 지켜보아라라는 거죠. 자,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던 그레데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디도에게, 지중해 그 안에 있는 섬 아닙니까? 그레데, 크레테, 그레데, 크레테. 지금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 섬을? 크레타. 아, 맞습니다. 크레타. 크레타. 이 그레데 크레타 섬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도에게 영적 지도자인 감독을 뽑을 때 이런 자격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른 덕목은 지도자의 요건으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영적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필요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청빙 과정에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후임 목사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쭉 보는데 그 과정에 나그네 대접, 손대접을 자격 요건에 넣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가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손대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나 다른 무언가가 다 대체하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 보십시오. 요한 3서는 몇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영적인 원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80세나 90세 그 사이였을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이렇게 서신 작성합니다. 칭찬하죠. 가이오 형제, 당신은 참 그 낯선 방격으로 찾아오는 형제들을 이렇게 대접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쓴 서신이 요한 3서이거든요. 제 아들 부부가 3월 11일 크라이처치로 이사를 갔는데 가기 전에 2주 반 정도 우리 집에 함께 지냈습니다. 좋은 시간도 많이 가졌지만 불편해요. 아침 루틴으로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쟤들이 앉아있고 우리 부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차가 끽 서더니 문을 쾅 열고 2층에 와가지고 막 부산을 떨고 짐도 위층 아래층에 쌓아놓고 집이 어수선했어요. 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3월 11일 날 새벽에 공항으로 라이드 태워주면서 이제 보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속담에 그 손님이 빨리 돌아가면 고맙다는 그런 의미로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셨어요?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내 식구 아닌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성김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의 백성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마음씀을 통해서 주의 성품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뭔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 집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어떤 원리 하나만 꼭 붙잡으시고 이 예배 처소를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예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먼저 신명기 10장 보십시오. 구약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7절 아멘이죠. 그렇죠?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취약계층, 힘이 없는 계층을 들라면 세 부류가 있는데 고아, 과부, 외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억울해요. 공의의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구로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의 주목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사람들의 고아, 과부, 나그네 내가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때 다시 말해서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국인들인데 아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들에게 떡과 옷을 챙겨주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의를 행해주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들을 챙겨주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챙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구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 그 하나님의 속성이 변했을까요? 컨텍스트,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 공기가 바뀌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 곡식 추수할 때 밭에서 곡식 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이동하겠죠. 그때 한 묶음이 저기 떨어져 있어요. 어찌게 하나 떨어졌네, 곡식 단이? 그랬을 때 놓아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소유하는 밭이 없으니까 생산 어떤 소스가 없겠죠. 어, 저기 뭔가 떨어졌네? 라고 그것을 집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손해 아닙니까? 손해로 보이죠.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챙겨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 즉 너의 삶을 내가 복으로 채워줄게. 네가 나의 도구가 되면은 네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이런 정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어요. 어떤 한국인 여행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시장을 방문한 스토리를 자신의 여행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어요. 시장이 문 닫을 즈음에는 시장 상인분들이 남은 상품 또는 기부할 상품을 그리 중앙에 가져다 놓는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요. 성경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랑 같은 것이지요. 주의 배려하심은 아까 신명기 24장 19절을 읽었는데 20절, 21절은 이어집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추수를 합니다.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 남겨주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쓰는 우주 가운데 모든 대접에는 영혼을 배려해서 한 대접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파워풀한 성경 말씀이에요.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줄게. 얼마 전에 우리 월드비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빈 강도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섯 가정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다섯 명의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저희 가정이 선택한 아이는 그 방글라데시 그 미르푸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아크보르예요. 아크보르. 눈이 크고 우리 이만해요. 네 살짜리 남자아이예요. 그 나라 평균 소득 수준이 1년에 이제 뉴질랜드 달러로 1,700불 1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했을 때 140불을 가지고 그 많은 식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지역을 제가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매달 작은 액수지만 그들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54불이잖아요. 54불 매달 54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아이 눈 볼 때 이와 동시에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매달 구제에서 나가는 게 54불이에요. 뉴질랜드 달러로. 이 악보르라고 하는 아이를 챙겨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러한 주님의 챙겨주심을 걔가 우리 집 쪽으로 못 오니까 선교단체를 통해서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제 가족이 주의 뜻을 이행하는 도구로 매달 54불과 기도 지원으로 주의 뜻을 이행하는 도구가 되기로 결정한 나의 선택을 주께서 존중하셔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54불을 입금하면서 물론 그들이 정기적으로 가져갑니다. 54불을 송금하는데 지금 나는 5,400불씩 저축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재정적인 아주 힘듦이 이 나라를 방문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은, 전 지구적인 기근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주는 자가 보겠단 말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필요에 그들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가 약 40만 명인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 초청된 외국인은 농의가에 예를 들어서 C4 비자 같은 경우는 90일만 줘요. 90일이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긴 게 E8이라고 5개월짜리요. 5개월짜리. 그러니까 일을 하고 5개월 지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죠.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이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만약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행하는 도구가 되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하러 들어왔고 그들에게 임금을 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그네들,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행할 대상으로 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5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농가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일하도록 배려했다면 주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챙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그 부분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굴러 들어온 법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려먹을 대상, 임금 체불을 해고, 또 과도하게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숙소비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경남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일하던, 이분은 이제 가명처리가 됐는데 보파라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매일 깻잎 농장에 그러니까 깻잎을 따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 나중에 가공해가지고 하여튼 따는 그 역할을 하는데 매일 깻잎 40kg, 4만 장의 깻잎을 따야 되는 거예요. 고용주의 강요에 못 이겨 하루 분량에 모자라는 소쿠리만큼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동의서에 사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 4만 장 깻잎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만약 이 깻잎 농장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뜻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그네들이다.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하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내가 표현해보자. 나는 주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들 삶 가운데 건강이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복이 확산되었을까요? 물론 이웃에 사는 사업자들 비웃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돈 못 벌어. 이것들 버릇 나빠져. 이것들은 최대한 부려먹어야 돼. 5개월 있다가 갈 친구들인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복받은 소수의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복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두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간증 하나,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누군가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의 행태로 실제 방문합니다. 지금은 누가 천사였는지 몰라요. 누가 주님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아,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누구누구로 가장 해서 나에게 다가온 기회였구나 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는 이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언젠가 이 일은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24장 전체를 채우고 있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나 있는데 그 비유를 비유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마태복음 24장을 관통하고 있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 비유, 예를 들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비유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축복을 숨기고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세요. 이 간증은 제가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롯에게 천사들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요. 마노아에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격으로 늘 내 마음에 무장하고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차가 크고 명함이 화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자 카드나 이러한 그 규모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과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주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흙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원종수 권사 간증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 감리교의 권사님이신데 권사라고 하니까 여자분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남자예요. 조셉 종수 원 그 메디컬 닥터이고 세계적인 암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고 전국 의사 고시 수석 합격한 아주 수재입니다. 1951년생이니까 지금 74세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되었겠군요. 제가 이 간증을 짧게 요약해서 라트비아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에서 이 간증 집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정은 광야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없으면 굶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를 기억하기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후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딸들을 이 자녀들을 제 힘으로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역 앞에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지내는 할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지나실 때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지나가시곤 했는데 그날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눈이 모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팡이를 끌고 오면 할아버지는 뒤에서 그 지팡이를 잡고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기쁜 마음보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를 이 처지에 어떻게 하시려고 집에 데려오셨냐.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집에 불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나무를 주워와 불을 떼서 대야에 물을 덮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옷을 보니까 갑옷 같아요. 땀에 쩔고 변 보시고 그냥 주무시니까 변에다가 소변에다가 자기 때가 쩔어서 옷이 갑옷같이 됐어요. 도저히 만지지 못하고 나무 막대기로 옷을 벗겼어요. 할아버지의 몸을 보니 몸에도 갑옷이 끼었어요. 때나 변이 쩔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머님이 하시라니까 그래도 몸을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때를 밀을 필요가 없었어요. 손으로 떼어내면 되었어요. 가죽 떼듯이. 할아버지는 목욕을 몇 년 만에 하셨는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셨어요. 목욕이 끝난 후 먼저 그 옷은 도저히 입힐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무슨 옷 입혀드릴까요 물었더니 종수야, 궁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 입으라고 주신 내복 한벌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리라. 엄마,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뒤로 돌아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입혀드리자면 입혀드려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것을 제가 그날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제 남은 것을 깡통에 넣어서 할아버지의 조그만 화로를 만들어서 대청마루 가운데 앉혀드리라고 해서 앉혀드리고 우리 온 식구가 듣고 자는 담요 하나를 그 할아버지에게 덮어드리고 가서 할아버지 먹을 것을 해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란 것이 김정철이 지났으니까 밭에 가서 무 줄거리, 배추 줄거리 주워다가 된장 풀어서 쌀이 없으니 보리를 넣고 20분쯤 끓이면 개밥 비슷하게 돼요. 한 그릇을 끓였는데 할아버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먹여드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에게 한 그릇을 떠드렸더니 후룩후룩 잡수시는데 정신없이 잡수세요. 아, 맛있다 하시면서 시원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잡수시더니 눈치가 또 달라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드리라고 하세요. 한 그릇을 덜 드렸더니 또 잡수세요. 우리 먹을 건 점점 떨어지는데 마음으로는 할아버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생각했죠. 집에 손님으로 와서 다른 사람 먹을 걸 자기가 다 먹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분했지만 어머니가 하시라니까 그걸 먹여드렸어요. 세 그릇을 잡수시든지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배가 차셨는지 더 이상 못 잡수시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겨우 허기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겨울을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생각이 난다면서 쌀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쌀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김치도 놓고 가고 해서 한겨울 저희가 얼어 죽지 않고 지냈어요. 그 해 겨울이 지나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3년 전에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 크리스천 유학생들의 집회가 있는데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개업하는 의사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의사니까 자기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할 게 뭐 있나 그거 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학생들에게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신앙 지키자라는 말을 해주려고 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 교회 오른쪽 구석 자리 거기 앉아서 예배 보기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 환등 슬라이드처럼 다섯 장면이 지나가요. 첫 장면에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나무 짝대기로 옷을 벗기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속삭이는 말씀이 그게 나였다 그러세요.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내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너 한벌 있던 옷을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 놓고 모여 나를 위해 기도해줬지. 내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책임져주마. 내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입을 것을 책임져주마. 내가 나를 데려다가 집에 재워주었지.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야기해 주시지. 그랬다면 제가 나무 막대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예수님 앞에 솔직히 그런 말까지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가 되길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심정을 아는 가운데 행하는 도구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의 필요를 배려해서 챙겨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너의 삶 전체를 복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동떨어진 명령 같기도 한데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